미월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EU는 어제 특별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석유 약 90%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통유관을 통한 수입은 일시적으로 제외키로 하면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헝가리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석유의 3분의 2 이상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번 조치가 올해 말까지 EU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석유 약 90%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EU의 이번 여섯 번째 제재 조치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방송사 세 곳의 보도 내용이 EU 회원국들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경제를 돕기 위한 약 90억 유로, 97억 달러의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미하일 올리아노프 오스트리아빈 주재 국제기구 담당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원유를 공급할 다른 수입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차단으로 2,2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지 못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기근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 지도부가 명백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 식량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국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두 정상의 대화가 흑해와 아조프 해내 안전한 항해와 기류 위협 제거를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맞춰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터키 측 파트너들과의 조율 아래 해상 물자 수송이 방해받지 않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제재가 해제된다면 러시아는 상당량의 비료와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어떤 로켓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장사적 로켓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 안으로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의 요청에 따라 고성능 장사적 로켓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지난 27일 미국이 만일 그런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CNN은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무기체계 지원 여부를 고심해 왔다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무기를 러시아 영토를 겨냥한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 군용기 30대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20대대의 전투기와 전자전 항공기, 조기경보기, 대잠수함 항공기 등이라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의 일부이자 타이완이 실효지배하는 프라타스군도, 동사군도 북동부 지역을 비행했다며 이에 따라 자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이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군용기가 1년 넘게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자주 진입하고 있다며 타이완의 군사행동을 시험하는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회색지대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활동이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철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VUN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 육군 병장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석탄 항구인 송리망에 이달 들어 대형 선박 8척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황해도와 평남, 함남 남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14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서 미군 장병들이 자유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Heroes who've answered duty's call at Lexington, Concord, and Tietam and Gettysburg.
바이든 대통령은 영웅들이 조국의 부름에 응했다며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진 렉싱턴과 콩코드, 남북전쟁의 격전지인 엔티텀과 게티스버그에서부터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활약한 전쟁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거저 주어졌던 적이 없고 민주주의는 언제나 투사를 필요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Freedom has never been free. Democracy has always required champions. Today, in the perennial struggle for democracy and freedom.
이어 현재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을 단결시키는 더 큰 전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 자유와 억압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삶과 자유를 영원히 지배하기 원하는 소수의 욕구와 야망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치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집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로운 사회의 필수 원칙들, 민주주의 원칙들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 전투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remember and we reaffirm freedom is worth the sacrifice. Democracy is not perfect.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민주주의도 완벽했던 적은 없지만 싸워 지킬 가치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목숨으로 지킬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단순히 우리의 정부의 형태가 아닌 미국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선물이라며 지난 246년간의 자치 동안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고 예전보다 더 강하게 돌아온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호는 이 시대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글라스 M. 호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함께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기념연설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In the 21st century, the security of the world hinges again on the survival and success of the American experiment.
오스틴 국방장관은 21세기의 세계의 안보는 또다시 미국의 실험 성공과 생존에 달려있다며 이 위대한 실험은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미국인 애국자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시민들만이 가지는 정신적 힘을 미국인 애국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n the battlefields of Ukraine, the world again sees the power of democratic citizens and soldiers to defy tyranny.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압제와 잔인함, 탄압에 대항하는 민주적 시민들과 군인들의 힘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며 그들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으며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구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도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도전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결의에 차 있다며 대통령이 말했듯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이 건국된 이래 4,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참전했다며 한국의 부산과 인천 등 미군 참전 지역들을 호명했습니다.
From Lexington and Concord to Yorktown, from Manassas to Appomattox, in Bellwood and Normandy and Iwo Jima, Busan, Incheon.
밀리 의장은 이들 지역이 미국의 어휘와 집단적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각을 위해 장병들이 생명을 바쳤다며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사상 처음 다국적 군으로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등 16개국이 직접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스웨덴과 인도, 덴마크 등 5개국은 병참과 의료지원 등 비전투 지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미군은 연합군의 약 90%를 파병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미군은 연인원 178만 9천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6천 명 이상이 숨졌고 10만 3천 명 이상이 다쳤으며 7,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 육군병장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후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희생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디애나주의 토드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기리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찰스 기리구스 미 육군병장의 희생정신과 공로를 소개했습니다. 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 출신의 게리구스 병장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정의하는 희생정신을 보여줬다며 이를 일련의 가치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되도록 목숨을 내맡기는 이타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영 의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게리구스 병장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차량 후송 업무를 맡고 있던 게리구스 병장은 약 80시간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으로 다친 동료 군인들에게 식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험난하고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 속에서 중공군 라인을 뚫고 차량을 돌진시켰습니다. 총알 세례를 받으며 내달린 차량은 다친 동료들이 있는 목적지까지 5마일을 앞둔 채 박격포 공격을 받아 도랑에 충돌했으며 게리구스 병장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영 의원은 장진호 전투에 대해 미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였다며 비록 게리구스 병장의 임무는 실패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미군이 성공적으로 군대를 철수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 영 의원은 게리구스 병장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며 그들은 미국인과 지금 그리고 후세대 또 자치정부라는 이상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구스 병장은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은 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게리구스 병장처럼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는 지난 4월 1일 기준 7,544명입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총 612구로 집계됐습니다. 영 의원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기린다며 이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쟁취한 대가에 대해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대표적 석탄 항구인 송리망에 이달 들어 대형 선박 8척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광물 취급 항구에서도 북한 선박들이 발견되고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 정황이 또다시 포착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인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6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크기가 각각 120m와 95m인 이들 선박은 석탄 선적 시설이 있는 송림항의 부두 두 곳에 각각 정박 중입니다. 전날인 25일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없던 120m 선박은 이날 막 도착한 듯 적재함 덮개가 덮인 상태지만 95m 선박은 작업이 한창인 듯 열려있는 적재함 속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북한 서해와 연결된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은 북한 남포와 함께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탄광에서 채굴된 석탄이 이곳으로 옮겨진 뒤 다시 선박에 실리는 장면이 자주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수의 화물선이 송림항을 계속 드나든 모습이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BOA가 5월 한 달간 송림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동안 이곳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8척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구름에 가려 선박 등을 식별할 수 없던 날이 모두 1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척보다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남포항의 경우 5월 한 달 입항한 선박이 단 두 척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남포에서 더 많은 석탄 선적 작업이 관측됐지만 5월을 포함해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장면이 송림항에서 더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물론 석탄 취급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 숫자만으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송림항 인근의 대한강에서 석탄을 선적한 채 대기하던 화물선들이 이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석탄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분석을 인용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송림항과 남포항 등 북한의 석탄 항구들은 지난 2017년 안보리가 석탄 금수 조치를 시행한 이후 2018년까지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부터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은 중국 해역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태원산호와 금수 1호는 현지 시각 30일 현재 중국 룽커우항 인근 해역에 대기 중입니다. 룽커우항이 석탄을 비롯한 광물을 주로 취급하고 또 과거 북한이 이곳으로 석탄을 옮긴 사례가 있어 의구심은 더 커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27일과 28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크기가 각각 100m와 80m인 선박이 같은 방향을 향한 채 접선 중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선박들 모두 서로 먼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유독 이들 선박 두 척은 초근접 상태였습니다. 과거 유엔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선박 간 환적 형태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BOA는 지난달부터 이 일대에서 최소 8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를 보도하는 등 최근 이 일대에서 선박끼리 맞닿는 경우가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일반적으로 배의 소유주들은 상호 접촉에 따르는 배의 손상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이번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무기기술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북한이 2022년 5월 25일 실시한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초부터 북한이 실시한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021년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에 기반해 모든 범위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핵활동 증거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은 핵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는 가장 최근엔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그런 의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영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게 재차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선 13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 북한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입장과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면서 이미 절박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한 접근을 가능한 한 빨리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국가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위험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은 25일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보도를 주목해왔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장기간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으며 2, 3년 안에 다탄두 ICBM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직 미 고위 정부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벗어나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향후 2, 3년 안에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존 쉐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가기밀공작국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쉐노 전 부국장은 30일 미국의 국가안보정보국제전문대학원인 세계정치경제연구소가 북한 계속되고 증가하는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were surprised, the Intel community was surprised how fast they were able to miniaturize their warheads. So develop the next stage in that evolution.
셰노 전 부국장은 과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소형 탄두 개발을 위해 5년에서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년 안에 개발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음 단계는 다탄두 재도립 비행체를 탑재한 ICBM 개발이라며 그들이 아마도 2-3년 안에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줘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해마다 12개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전망치이고 2027년까지 모두 200개 이상의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5년 안에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미국 일부, 나아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루기 힘든 잠재적 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이고 보복 가능한 핵타격 능력 확보를 강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관계를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e wants to weaken the U.S. South Korean military relationship.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조약 동맹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충분한 전술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측에 미국이 자국의 일부 도시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방어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지도자로서 옳은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셰노 전 부국장은 북한 핵 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정보 역량에 대해선 100%는 아니지만 그것에서 무엇인가 일어날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외부로 드러나는 미사일 동향에 대해선 위성사진 등 정보기술 자산과 한국, 일본 등의 정보 공조를 통해 매우 우수한 탐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계가 있다며 상당히 정확한 지진계 판도값을 통해 핵실험 여부를 탐지하지만 일반적인 핵무기 실험인지 수소폭탄 실험인지 등을 분별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술적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은 사실상 대부분 고유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노 전 부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중국일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anyone can do it, it would be the Chinese. Most of the stockpiles, we believe, the Intel community believes.
중국 시진핑 주석이 때론 김 위원장의 행동을 불만스러워하겠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믿는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과거 어느 북중 지도자보다 빈번한 만남을 가졌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과하다고 판단하면 개입해 자제하도록 할 것이고 북한도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IA에서 28년간 근무한 세노 전 부국장은 1990년대 한국 지부장을 지내는 등 대북 정보 활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주한대사들이 오늘 서울에서 북한이 자행한 강제실종 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국 안팎의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한국 안팎의 33개 북한인권단체들과 주한대사관, 국제기구들은 국제강제실종구간을 기념해 31일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공동브리핑 행사를 열고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 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공동 후원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 강제 실종 범죄 책임 규명 촉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강제 실종 피해자와 북군 포로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의 광산과 구금시설 등지에 억류되어 세대에 걸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조국은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33개 국내외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북한 정부가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강제실종 반인도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며 전신압북자, 국군포로, 전후납북자, 북송제일교포 등 대한민국과 관련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납북사실 인정과 진실규명조사를 요청하고 남북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과 공식 면담을 실시하고 고충을 수렴할 것과 납북자, 국군포로, 북송 제1교포의 생사와 행방 확인, 생존자 귀환과 사망자 유해 송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와 가족 간 소통 창구 마련, 피해 기억 보존을 국가적 선결과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도 북한이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알프레도 카를로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한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는 2006년 유엔 총회에서 강제실종협약 채택을 주도한 나라들로 현재 이 협약에는 68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강제실종은 지극히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책임지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스코 대사 역시 남미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독재정권이 끝난 지 거의 40년이 지났다며 유엔 인권협약 대부분에 참여한 대한민국에 박수를 보내며 강제실종협약에도 참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했던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강제실종은 수십 년간 지속됐고 영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문제인 만큼 오늘을 계기로 책임 규명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도 네덜란드는 주요 국제재판소의 소재지로서 책임 규명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전문가 발표자로 참석한 강윤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부터 강제실종에 관한 주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부터 현재까지 한국 이외 다른 나라 국민의 납치도 포함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이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범죄의 현재 진행의 성격을 강조하고 이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정의와 책임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메시 포카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대표 대행은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납북자 수백 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한 건도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강제 실종 문제는 북한 비핵화 의제의 부차적 사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정치화하고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적 문제로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유지됐던 경제적 자유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벌린 핵심 요인이라고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진단했습니다. 개방을 거부하고 지도부의 부가 집중되는 현 북한 체제로는 더 이상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고도성장 배경을 분석한 책을 출간한 파체코 파르도 교수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새우에서 고래로 잊혀진 전쟁에서 케이팝으로 도약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책을 쓰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 역사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올해 대통령 선거 때까지의 역사가 담겨있고요. 두 가지 주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관련 있는 책이 북한 관련 책보다 시중에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북한보다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인 성공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성공도 역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한국 역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이나 한류의 성장, 민주주의로의 전환 등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싶었습니다. 정치 혹은 재계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회가 나라를 바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보여준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한국과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소개해 주시죠.
제 모국인 스페인과 한국이 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내전을 겪었죠. 스페인은 분단되진 않았지만요. 두 나라 모두 독재 정권을 거쳤고 억압적인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후 민주주의를 추진하면서 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1970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없지만 1980년까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한국의 경우는 10년쯤 뒤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1980년대까지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1990년대까지 경제적 발전을 빠르게 이뤄냈으니까요. 저는 나중에 서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두 나라 문화가 많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사람들이 열정적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북한의 건국과 한국 전쟁, 이후 근래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또한 1960에서 70년대의 두 나라를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1980년대 이후 두 나라가 걷게 되는 다른 길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한국과 북한이 정치와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인들에게 매우 다르게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북한이 한국처럼 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북한의 정치적 탄압 수위 때문입니다. 한국도 독재 정권 시절을 겪었지만 북한만큼의 탄압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이미 19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적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 부문의 역할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보건이나 의료 등의 부문에선 분명히 국가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건 민간 기업입니다. 그들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이윤 창출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면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국경을 열지 않으면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한국은 국경을 열어 전 세계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국 경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부터 서서히 그렇게 해왔죠. 북한이 시장을 열지 않으면 한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건국 이후 경제성장의 혜택이 평양 바깥에 사는 주민들 혹은 평양 안에서도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얼마나 돌아갔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이 국경을 열고 시장을 개방하게 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김정은은 경제 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경우에도 서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크게 실망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관여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생각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을 강압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외부 세계와 정상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온 것처럼 말이죠.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2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2년 전인 2020년 유럽 외교관들과 국제 구호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을 떠나야 했을 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작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더 나빠졌을 겁니다. 북한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년 만에 코로나 발병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실제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확산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 이런 사실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로부터 한반도 관련 새 저서와 남북한 체제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의 심각한 가뭄 실태가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의 위성 자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전역 곳곳을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가뭄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에서 17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검붉은색은 4월 25일에서 5월 1일 주간과 5월 2일에서 8일 주간을 지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 위성사진 자료인 5월 16일에서 22일 중부지대의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여전히 함경도 지역을 비롯한 북부지대에 검붉은색이 남아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봄철인 4월부터 중부지역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일대에서 가뭄 피해가 시작됐으며 이런 상황은 북부지대인 함경도로 이어져 이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해양대기청의 가뭄지수 자료를 통해 실제로 북한 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달 4일 성과 중앙기관 일꾼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었으며 기온도 평년보다 섭씨 2.3도 높았다며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등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가뭄 실태의 심각성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5월 자료의 경우 북한 북부지대 일부에만 검붉은색을 띨 뿐 북한 전 지역의 가뭄지수는 중간 이하로 표시됐습니다. 또 역대 최악의 가뭄 피해가 발생했던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북한의 4, 5월은 별다른 가뭄 피해가 없었던 듯 대체적으로 붉은색 대신 노란색을 띠거나 무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북한의 봄 가뭄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간 매년 봄철, 즉 3월에서 5월 초 북한 식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곡물 가격이 가장 높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최근 BOA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중 무역이 봉쇄되면서 식량과 비료, 농자재 등 수입 차질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 작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은 춘궁기가 지나도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봄 가뭄이 길어질 경우 벼 모내기와 이미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직파 방식으로 파종을 마친 옥수수의 생육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최악의 통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 주민들이 정권의 스마트폰 통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민간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 또한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단체 루멘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정보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식과 도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폭로 프로젝트, 북한의 디지털 통제 체계에 관한 새로운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스마트폰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속을 막기 위해 콘텐츠 인증 체계를 도입해 인증을 받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 등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기기의 열람 리력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인터넷이 차단된 북한 주민들은 국가정보 통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만한 지식과 도구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었지만 이번 연구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한 두 명의 탈북민 모두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을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해 응용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이 승인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과 사진, 음악, 영화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스마트폰에 탑재된 열람 리력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촬영하는 스크린샷에 접속해 이를 삭제할 경우 휴대전화의 재판매 가치가 높아졌다며 북한 주민들이 관련 기술을 파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에 대응해 기술적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례로 북한이 2017년 이후 내놓은 스마트폰 평양 2419 모델부터는 USB 케이블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을 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정권이 USB를 통한 해킹에 기술적으로 대응한 방법들 중 한 가지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를 도입했다가 외부 정보 접속 우려로 바로 금지했던 북한 정권이 최근 다시 도입한 건 와이파이 상에서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도 정보기술과 관련한 북한 정권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법에 불법적으로 휴대전화 조작체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우려할 정도로 그런 관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기술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로운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접근을 하게 되면 정권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기술 사용 증가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기술 발전이 주민들의 삶에 일부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정권이 주민들의 개인적인 삶에 더 침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27일 열린 보고서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제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며 향후 북한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 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해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저항하는 지하 해커 조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다만 이런 움직임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발전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경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왕조적 독재 체제가 코로나 국면에서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정권이 지난 한 해 코로나 관련 엄격한 이동 제한과 정보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을 제기하면서 안보에 위협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1일 발표한 2022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상황을 반영한 이번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 정권이 부과한 자유 제한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은 정부 운영에서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국가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엔 특히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공중보건 주요 조치와 관련해 검역과 테스트 등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만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 제안을 거부했으며 코로나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엄격한 내부 이동 제한을 지속하며 국경에서 발포 사살 명령까지 이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북한 군인들이 태풍 인파를 피해 북한 섬에 체류한 중국 어선 선원 3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기간 장마당 기능이 위축되며 주민들의 민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장마당이 정부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장마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임의 소득 기회도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국내 식량 생산과 배급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인도주의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1년 동안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을 지난해 3월 재개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한국과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물리적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미한 정부와의 협상은 지난 1년 내내 교착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단속이 흔한 일이며 체포된 사람들은 노동교화소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인 세계기독연대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북한에서 약 20만 명이 교화소에 수감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1년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 내에 여전히 강제노동과 고문이 만연하고 주민들은 체포를 피하고 구금 중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족 면회 등을 위해 종종 뇌물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만연하다는 내용 등도 전년 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는 계속해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자유지수에서도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가장 낮은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 210개 국가 중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티벳, 남수단,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입니다. 올해 자유지수 평가에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100점 만점에 83점을 받아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9점을 받으며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09년 5월 31일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수레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이든은 5살 때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 음악가인 친척집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이든은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곡 등 고전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으며 특히 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을 완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천지창조, 사계 등 오라토리오풍의 수많은 교회 음악을 남겼습니다. 몇몇 귀족의 궁정 악단을 거쳐 29살이 되던 1761년 헝가리 명문 귀족 안톤 에스테르 하지 공장 밑에서 일하게 되고 이내 악장이 됩니다. 하이든은 젊은 모차르트와 친교가 있었는데 영국 체류 중이던 1791년에 모차르트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가던 1792년 본에 들렀던 하이든은 거기서 처음으로 젊은 베토벤을 만났으며 그 후 잠시 빈에서 그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베토벤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게 될 무렵에는 은퇴해 여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809년 5월 31일 오스트리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821년 5월 31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 볼티모어 바실리카가 완공됩니다. 아름답고 엄격한 비례를 가진 이 성당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볼티모어에 모였습니다. 볼티모어 대성당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여러 공공 건물을 지은 건축가 벤자민 라트로브의 작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벤자민 라트로브는 1795년 미국으로 건너와 1803년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트로브는 미국 연방 공공청사 건축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라트로브는 워싱턴 DC에 짓고 있던 미국 국회의사당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최초의 그리스 복고 양식 기념물이라고 평가되는 펜실베니아 은행 역시 라트로브의 작품입니다. 라트로브는 토목기사로서 상수도 설비계획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으며 증기기관이나 증기선 제작도 시도했습니다.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근대적으로 일을 추진한 벤자민 라트로브. 그는 미국 최초의 건축 설계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